뭐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혹시 이 네 개의 동의하기 어렵다? 별로 없으시죠, 그죠? 대체로 이제 개발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비슷비슷합니다.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요. 개발자도 좀 쉬고 싶죠. 맨날 야근하잖아요, 그죠? 그러자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훌륭한 개발 도구가 있으면 그나마 좀 빨리 퇴근해서 집에 일찍 가서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친구도 만나고 가족도 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혁신이 필요하고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길 바라죠. 이 모든 개발자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정말 모바일 개발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뭐 크게 공감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공감이 될 부분일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가 안드로이드로 확 천하를 통일해서 이제 안드로이드만 하면 됐었죠. 근데 요즘 야금야금 이제 다시 아이폰이 올라오면서 아이폰을 같이 해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윈도우 폰 아직 안 들어왔지만 뭔가 오늘 보니까 좀 시장성이 보이나요? 예, 보이는 걸로. 대답 안 하셨으니까 보이는 걸로. 예, 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세계 PC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타 뭐 혹시 뭐 엑스박스 혹은 홀로렌즈 기타 등등 준비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디바이스가 한두 개가 아니죠. 이거 사실은 우리가 뭐 안드로이드 하나만 지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거거든요. 개발 방법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장치에서 동작하는 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손쉽게 만들 수 있을까는 개발자의 큰 고민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아마 이 얘기 엄청나게 들으셨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 전략을 취하고 있다. 제가 최근 한 수년간 그 본 장표 중에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왼쪽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픈소스 진영. 네, 이렇게 많이 쓰죠? 왼쪽에 마이크로소프트, 우측에는 오픈소스 진영. 이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은 비싸네,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은 전부 다 뭐 개발자도 없네, 느리네, 뭐 이 등등등 얘기하고, 오픈소스는 뭐 거짓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좋은 얘기 쭉 쓰죠, 그죠? 그렇게 그래 왔습니다. 근데 사실 오픈 소스라는 것이 하나의 뭐 진영을 이룬다라는 것은 사실 옛날 얘기입니다. 오픈 소스는 하나의 전략일 뿐인 것이죠. 모든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고, 이 오픈 소스라는 것이 개발자나 혹은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유효하고 의미가 있다 그러면 어느 회사나 취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발 좀 마이크로소프트 진영, 오픈 소스 진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꿈이죠. 하지만 모든 게 바뀌고 모든 게 다 좋아진다 하더라도 내가 기존에 개발돼 있는 거는 그대로 돌아야 되죠, 그죠? 바로 이 네 가지가 뭐 단내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자들이 공통으로 꿈꾸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의 네 가지 정도의 개발자들이었던 요구사항들, 개발자들의 바램을 단넷은 과연 그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아마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넷을 제가 개발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의 큰 지향점을 두고 이 단넷을 개선하고 수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단넷의 혁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뒤에 이제 오픈소스와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드릴 것이고 또 뭐 크로스 플랫폼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혁신과 관련된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테마로 오픈소스와 크로스 플랫폼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넷의 혁신 한번 알아보시죠. 과연 뭐가 좋아졌을까요? 오늘 이 그림 한 두세 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사실은 근 한 1년 사이에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군이나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돌아가시게 되면 요 장표 하나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NET 프레임워크 4.6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NET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버전이 뭐 아마 1.0, 2.0 다 아실 테니까 4.6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외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를 보시면 WPF 어플리케이션 혹은 윈도우즈 폼 어플리케이션 혹은 ASP.NET 5나 ASP.NET 4 같은 웹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이 .NET 프레임워크 4.6, 그전엔 4.5, 뭐 4.51 여기서 돌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한번 보실까요? 우측을 보시면 코어 CLR, 뭐 .NET 네이티브, ASP.NET 5 이런 새로운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윈도우즈 앱도 보이고, 이쪽 부분은 이 .NET 프레임워크 4.6과는 조금 구분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전략이 이쪽은, 이쪽 네모는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리눅스나 맥킨토시, 윈도우즈 등을 다 포괄하는 형태, iOS 마찬가지고요, 안드로이드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측 부분에 있는 것들은 대체로 다 크로스 플랫폼 형태로 구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SP.NET 5가 바로 이 루눅스와 맥킨토시와 윈도우까지를 지원하는 코어 CLR 위에 있죠. 이걸 바꿔 말하면 ASP.NET 5는 더 이상 윈도우에서 IIS에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로스 플랫폼에서 다 돌아가는 형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요, 기술적으로 가장 펀더멘탈이 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컴파일러 기술, 그다음에 뭐 지팅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랭귀지의 어떤 혁신들, 이런 것들이 바로 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부터 보시면 류짓이나 류짓 같은 경우는 차세대 64비트 짓 컴파일러고요. SIMD는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라고 해서 명령 하나를 줬을 때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뭉쳐서 수행하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매니지드 코드 혹은 버추얼 머신에 쓰이는 이제 가베지 컬렉터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드 쪽에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이 라이브러리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관한 마이크로소프트 전략이 진일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겟과 같은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서 아주 손쉽게 그 내용을 갖고 오고 혹은 내가 또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죠. 그것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컴파일러와 관련돼서는 뭐 로즐린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한 5년 동안 로즐린 했어요. 근데 이제 불과 세 달 전에 났죠. 비주얼 스튜디오 2015에 바로 닷넷 컴파일러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로즐린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C# 랭귀지는 뭐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거의 뭐 1년에서 1년 반 사이로 계속해서 버전업이 되고 있습니다. 로즐린이 되면서 오픈 소스가 되었고 새로운 언어 C# 랭귀지의 새로운 피처들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랭귀지의 새로운 어떤 피처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식이 되었다라면 좋겠다거나 혹은 다른 언어와 대비했을 때 이런 부분이 약하다거나 혹은 기존의 리스트 중에 이것들을 좀 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투표를 통해서 빨리 구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하나는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닷넷 프레임워크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잖아요. 그죠? 왼쪽에 있는 건 닷넷 프레임워크 4.6 이라고 했었고 우측에 있는 것은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 보통 이게 이쪽은 뭐 닷넷 코어 5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닷넷 버전이 두 개가 됐으니까 이걸 전체를 닷넷이라고 부르는 뭔 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닷넷 2015라고 뭉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퉁쳐서. 아, 퉁치는 건 너무 전문적인데.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기존에 쓰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건 닷넷 코어 새로 나왔고 이 전체 생태계를 이루는 말이 바로 닷넷 시다. 그래서 닷넷 2015는 바로 2015년도에 새로 나온 닷넷 프레임워크와 닷넷 코어 기술을 말한다.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여러 형태의 컴포넌트나 라이브러리나 랭귀지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익숙한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익숙한 닷넷 프레임워크부터 좀 알아볼 거 합니다. 닷넷 프레임워크 4.6 비주얼 스튜디오 2015와 같이 나왔습니다. 아, 요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SXSS는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하고요. 예,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해서 닷넷 프레임워크가 예를 들면 1.0, 2.0, 3.0 이렇게 막 같이 설치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1.0으로 개발됐던 거는 닷넷 1.0 로드에서 수행하고 2.0으로 개발됐던 거는 2.0 로드에서 수행하고 이런 걸 말합니다. 간혹 이제 닷넷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수행하시다 보면 닷넷 프레임워크 3.0이 필요합니다 이런 에러 메시지 내지는 워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이드 바이드 사이드가 되기 때문에 내 머신에 닷넷 프레임워크 2.0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닷넷 3.0 어플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은 3.0 런타임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인데 2002년도에 저희가 닷넷 프레임워크 1.0을 냈을 때 이게 하나의 큰 축이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닷넷 프레임워크 1.1이 나오면서 이것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형태로 인스톨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1.0으로 개발된 것과 1.1로 개발된 것들은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단일의 머신에서. 근데 닷넷 2.0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1.0 그 논리를 따라가 보면은 1.0, 1.1, 2.0이 하나의 머신에 설치될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 3.0, 3.5가 한 줄이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대체 업데이트, in-place update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2.0과 3.0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응? 그래서 3.0과 3.5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in-place update, 말 그대로 있는 걸 그냥 엎어치는 거죠. 예, 엎어쳐서 업데이트하는 걸 말합니다. 4.0 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신에서 만약에 단넷 설치한다 그러면 맥스 지금 몇 개까지 설치가 나갈까요? 네 개가 설치가 되는 거죠. 1.0, 1.1, 2.0, 4까지 그죠? 혹은 뭐 1.0, 1.1, 3.5, 4.6 이렇게도 설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넷은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의 큰 혁신이 있었고요. 지금은 단넷 프레임, 단넷 4 세상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이 바로 단넷 4.6인 거죠. 단넷 프레임 4.6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 추가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단넷 프레임워크 4.6 나오기 직전의 버전이 뭐였냐면 단넷 프레임워크 4.5.2였어요. 예, 0.01씩 올리시니 4.5 하다가 갑자기 4.5.1, 4.5.2 이랬어요. 그 다음은 4.5.3인가 했더니 4.6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뭔가 이제 버전이 크게 올라갔으니까 좀 많이 변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특별히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넷 프레임워크 4.6에 대해서요. 첫 번째 이제 기능과 관련된 부분, 라이브러리 개선된 부분, 런타임 개선된 부분, 도구의 업데이트된 부분. 이 네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기능과 관련된 부분을 좀 알아보면요. 처음으로 이제 WPF 관련된 기능들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그 WPF에서 이 투명 차일드 윈도우 같은 걸 잘 만들기 어려웠어요. 뭐 예를 들면 FPS 게임 할 때 여러분 스코어 같은 거 이렇게 반투명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기 힘들었거든요. WPF가 드디어 이제 투명 차일드 윈도우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터치와 관련돼서 WPF 좀 약했어요. 근데 사실 좀 이거는 WPF 프로그래머라 그러면 불만이 좀 있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뭐 스토어 앱 이런 거 UWP 앱 이런 걸 만들면 터치 잘 되거든요. 근데 WPF는 터치가 조금 지원이 약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WPF에 터치 동작에 관련된 부분들을 대거 추가했습니다. 특별히 이 멀티터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추가했어요. 그래서 멀티터치 이벤트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PF 혹은 뭐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이 그런데요. 그 UI 스레드, UI 스레드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만약에 바쁘면 터치도 마찬가지로 UI 관련된 액션이니까 이게 지연이 되죠. 근데 사실 터치는 또 마우스와 달라서요. 이 터치가 지연되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예, 정말 짜증나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 WPF의 멀티터치 관련된 기능 그리고 UI 스레드가 바쁠 때에도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 관련돼서 아마 이거 해보시는 분 많을 텐데 리스트상의 아이템이 너무 많을 때 우리 가상화 기법을 써서 표현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좀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 DPI와 관련돼서 지원을 이 WPF와 윈폼 중에 개선했는데요. DPI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최근에 그 컴퓨터를 보면 해상도가 너무너무 좋죠. 예전에 뭐 1024, 768 이런 세대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 3000에 2000 뭐 이렇죠?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아주 조그맣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폰트를 키워버리면 화면이 좀 막 깨지고 혹은 라인들 좀 이상하게 나오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WPF 어플리케이션하고 윈폼 쪽에 하이 DPI를 좀 지원을 개선을 했습니다. 기능적으로 그렇고요. 사실은 그래서 기능적인 개선 부분들은 뭐 여러분이 특별히 해야 될 건 없죠. 그죠? 그냥 다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 쪽은 신규 라이브러리가 추가되거나 기능이 개선된 부분인데 WPF 쪽에 그 TLS 1.1하고 TLS 1.2가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SSL 3.0하고 TLS 1.0만 됐거든요. 근데 조금 구닥다리잖아요. 그래서 TLS 1.1, 1.2가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ADO.NET에 저는 이게 잘 모르긴 하는데 그 Always Encrypt라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능을 지원하도록 추가가 됐고요. Async의 그 특정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걸 뭐 쉽게 말하면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C# 랭귀지의 그 Async Await 같은 걸 쓰게 되면 Continuous Chaining을 통해서 비동기를 쭉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데이터를 그 체인을 통해서 쭉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조금 프로그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능이 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돼서도 시스템 단넷 소켓 개선됐고 URI 좀 개선됐고 그리고 암호화 관련돼도 기능이 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런타임. 런타임은 사실은 눈에 잘 보이는 건 아니죠. 좀 밑에 있으니까. 근데 런타임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64비트 JIT 컴파일러가 재작성되었습니다. UJIT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 64비트 CLR의 SIMD 지원 부분이 좀 추가됐고요. 가베지 컬렉터 좋아졌고요. 그 어셈블리 로더 성능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로딩 어플리케이션 스타트업 한다는 거는 결국은 어셈블리 로딩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어셈블리 로더의 성능도 좀 개선됐습니다. 사진 찍으셨나요? 다시 찍으세요. 아, 예. 그래도 오토바이랑 찍으세요. 그리고 도구 쪽에는 새로운 블렌드 추가됐습니다. 네, 뭐 잘 안 쓰시죠? 저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로즐린 기반의 새로운 언어 서비스, C# 말하는 거죠. 비주얼 베이직 마찬가지고요. 디버깅 쪽 추가되었고, 그리고 분석 기능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 알아보기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 재미난 데모인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보내고, 뭐냐면 WPF입니다. WPF인데, 그 WPF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요, 재멀 컨트롤들이 막 갖다 놓고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렌더링에 따라서, 렌더링이나 레이아웃 따라서 사실 좀 바뀌어요, 내용이. 그죠? 소스 내용하고 결과물이 좀 다르죠. 예, 그게 이제 레이아웃 뭐 하거나 렌더링을 바꾸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출력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지. 혹은 프로그램적으로 텍스트 같은 걸 바꾸게 되면 출력될 때 그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런타임 시에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이 추가됐는데, 이름하여,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제일 만만한 게 텍스트니까 텍스트 블록 하나 갖다 놓고요. 쭉 키우고 여기에, 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여기에 폰트를 한 5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죠, 그죠? 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디버깅을 수행을 하면, 예, 수행이 됐죠. 이 텍스트 블록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리스트 비주얼 트리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거를 살짝 여기다 갖다 놓고요. 이렇게. 자, 보이시죠? 이 리스트 비주얼 트리는 뭐 크롬이나 아마 엣지 같은 브라우저 써보셨으면 이 기능 잘 아실 겁니다. 뭐냐면 여기 왼쪽에 Enable Selection in the Running Application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누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바로 잡히는 거죠. 딱 눌러보면 이 텍스트 블록이 지금 어디인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여기다가 Show Properties라고 하면 이 텍스트 블록이라는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정보를 쭉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런타임입니다. 디버깅을 하고 있는 거죠. 텍스트 블록을 테크 데이즈라고 바꾸면, 예, 수행 중에 그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혹은 폰트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사이즈를 바뀌고. 혹은 사실은 이게 바꾸는 것보다는 그 내용이 뭔지를 보는 게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뭐 사실은 프로그램 수행해 놓고 값을 한번 바꾸면서 화면 혹시 레이아웃이 깨지나 잘 나오나 이거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테크, 예, 이게 바뀌죠. 예. 여기 이제 라이브 비주얼 트리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NET 프레임워크 4.6에 4.6이 포함된 비주얼 스튜디오의 기능에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요, 참고 자료입니다.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자료가 없어요, .NET 프레임워크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자료가 있긴 있죠.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의 검색 실력이 조금 그건 아니죠. 검색 실력보다는 네이버가 고진 거죠. 네이버에서 기술 검색을 하시면 잘 안 나오죠. 예. 빙 도와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일부러 여러분도 집에 가시면 바쁘니까 지금 링크 쫙 다 올렸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NET 프레임워크 4.6. 자, 뭐가 있고 지금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What's new? 자, 뭐가 새로워졌다. 다 있어요. 그리고 호환성 문제 혹시 일어나는 거, 예, 있습니다. 이거 한글로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NET 프레임워크의 change list. 야, 무슨 API가 어떻게 바뀌었고 뭐가 어떻게 바뀌었고 쭉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GitHub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 소스로 이만큼 바뀌었어. 4.5.2 버전하고 4.6 버전의 API 변화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빨강색은 4.5.2 버전에만 있는 거고요. 초록색은 4.6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추가되었고를 한눈에 쭉 볼 수 있죠. 저희는 소스를 읽을 수 있으니까요. 예,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NET 프레임워크 4.6을 설치하고 싶어. 어떤 설치 방법이 있는 거야? 웹 기반 설치도 되고 오프라인 설치도 됩니다. 자, 다운로드 링크 다 갖다 놨습니다. 예, 그래서 슬라이드 받으시면 어차피 다 공유될 거 아니에요, 그죠? 슬라이드 받으시면 눌러서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링크 타고 들어가면 더 좋은 자료들이 아마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자, 뭐 .NET 프레임워크는 요 정도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NET 프레임워크 4.6은 뭐 한 14개월 정도 만에 새로 나온 버전입니다. 사실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보면 14개월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 새 버전을 생각해 보시면 한 2년 뭐 내지 3년 정도가 걸려서 새 제품이 나오는데, 그때 라이프타임 맞춘다 그러면 최소한 2, 3년 만에 단넷 프레임워크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단넷 프레임워크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도 사실은 1년에 한 서너 번씩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예. 뭐 좀 너무 자주 업데이트 되는 게 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카테고리는 이 쉐어드 코어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아까 그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좌측에 저희가 단넷 프레임이 4.6 얘기했고, 이제 아랫도리 알아볼 겁니다. 아랫도리. 자, 아랫도리는 조금 재미난 데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 내용은 64비트 G 컴파일러고요. 두 번째 알아볼 건 누겟이고요. 세 번째는 단넷 컴파일러 플랫폼입니다. 64비트 G 컴파일러는 뭐냐면, 사실은 GC 뭔지 아시죠? Just in time compile이죠. 그죠? C# 컴파일 이후에 그것을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면 ILO 돼 있는 코드를 CPU가 수행할 수 있는 코드로 전환하는 과정이 짓이죠. 그죠? 근데 그 짓 과정이 굉장히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플리케이션의 스타트업 타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짓은 사실은 좋은 코드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64비트, 32비트 말고 64비트를 컴파일할 수 있는 짓 코드가 썩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64비트라 그러면 일단 데이터 사이즈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죠? 그쵸? 아니라고요? 16비트와 32비트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별로 안 납니다. 요만큼이라고 하죠. 그러면 32다음에 64니까 요만큼 차이만큼 더 날 것 같잖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나죠. 사실은. 그래서 짓 컴파일러를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빨리 일을 끝내야 되고 더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핸들링에 대한 데이터 양이나 혹은 어셈블리 코드의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G32 가지고 64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예 안 되겠어. 그래서 극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코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류짓이고요. 그래서 그림상의 좌측 하단에 있는 게 뭐냐면 컴파일러의 코드 제너레이션 속도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알고리즘을 코드로 짜가지고 64비트의 루지 컴파일러를 가지고 컴파일 해본 거죠. 해보고 얼마나 빨라졌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면 JIT64 커스텀 텍스트 같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리즘은 컴파일 속도가 18배나 향상됐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비해서? 기존의 JIT64비트에 비해서 루지시. 그리고 뭐 좀 느린 것도 한 1.2배 이상 컴파일 속도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어플리케이션의 기동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뿐만 아니고 옆을 가볼까요? 옆을 가보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 얼마나 빠른 코드를 제네레이션 할 수 있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코드를 제네레이션하는 속도도 빨라야 되지만 생성된 코드가 빨리 수행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대체로 밑으로 빠진 거는 이제 조금 느려진 거겠죠. 대체로 많이 빨라졌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개선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예. 컴파일러 자체고요. 이거 SIMD는 한번 뭐 앞으로도 계속 좀 듣게 되실 내용이라 제가 좀 넣었는데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뭐냐면 그 우리가 CPU를 쓸 때 그 CPU들은 대체로 보면 하나의 인스트럭션, 하나의 명령과 한두 개 정도의 오퍼런드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자, 더하기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더하는 거는 이제 숫자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죠? 1, 2 더해서 3. 이렇게 얻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루프를 돌면서 더하기를 쭉 시켰다고 치죠. 그러면 1 더하기 하고 그 다음에 뭐 2, 3 더하고 4, 5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루프를 돌아요. 근데 이제 최근의 CPU들은 그런 반복적인 동작들을 단 하나의 명령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더해. 더하는데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요. 한 대여섯 개 주는 거죠. 대여섯 개 주면서 자, 이거 두 개 더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명령 하나에 데이터 여러 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아키텍처를. 그래서 SIMD 인스트럭션이 CPU들에 계속 추가됐어요. 여러분 아실만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뭔지 모르지만 그죠? 뭔지 잘 몰랐지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97년도 MMX 그리고 99년도 SSE 이건 이제 인텔 건데, 그 다음에 2011년에 AVX 2013년에 AVX2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의 커맨드를 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명령들을 계속해서 추가를 했거든요.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컴파일러가 혹은 지터가 후져서 이런 식의 인스트럭션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바로 G컴파일러 류짓이 컴파일 과정에서 이런 SIMD 인스트럭션을 제네레이션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근데 공짜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가 수학 시간에 스칼라 벡터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스칼라는 보통 이 숫자 하나 이렇게 스칼라라 그러고요. 벡터는 원래는 뭐죠? 힘과 방향인데 그 의미보다 사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뭉쳐서 하나로 하나의 특성으로 규정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 오로지 하나의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을 스칼라, 여러 개의 특성을 합해놓은 걸 벡터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PU에 보면은 레지스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레지스터를 스칼라 레지스터, 벡터 레지스터라고 나눠서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쓰시고 계신 것을 이제 스칼라 레지스터라고 부르고요. 지금 SIMD의 대상이 되는 것을 벡터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벡터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벡터 레지스터를 쓸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드는 과정을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벡터화한다는 거죠. 예,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C++ 같은 컴파일 시간이 무한정 걸려도 별 상관없는 언어들은 코드를 정적 분석을 합니다. 정적 분석이라는 건 뭐죠? 소스 코드를 지가 읽어서 뭔가를 본다는 거죠. 정적 분석을 해서 실제로 여기는 보니까 내가 벡터라이제이션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라고 한 다음에 자동으로 벡터라이제이션을 해줘요. 근데 우리 짓은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렇죠? 짓은 빨리 일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무한정 스태틱 어널리틱스, 정적 분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플리시트 그런 얘기 빼고 사용자가 벡터 구현을 하라라고 알려주면 그제서야 비로소 벡터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걸 잘 보시면 뭐 다 이해되시죠? 두 개의 배열을 받아서 데스티네이션에 더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add라는 인스트럭션에다가 데이터 넣어가지고 쭉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벡터라이제이션 SIMD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명령 하나에다가 데이터 여러 개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 여러 개를 하나로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쌓는 봉지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벡터입니다. 그래서 벡터 안에다가 데이터를 여러 개를 한 번에 쫙 밀어넣어요. 밀어넣은 다음에 그 벡터 두 개를 더해서 다시 데스티네이션을 복사를 해주는 거죠. 코드가 엄청 길어졌어요. 그럼 속도가 느려질까? 그렇진 않습니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예제는 요건데요. 코드를 보시면 스칼라 애드가 있고 벡터 애드가 있죠. 아까 그 코드랑 조금 비슷합니다. 그죠? 스칼라 애드, 벡터 애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그냥 너무나 상식적인 프로그래밍 한 달 배우면 짤 수 있는 코드. 밑에는 약간 복잡하지만 적당히 이해되는 코드.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코드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은 그런 걸 잘 쓰진 않지만 watch로 해가지고 이 스칼라 add 함수 한번 호출해보고 스칼라 add에 걸린 시간 출력하는 거죠. 두 번째는 타이머 리셋하고 다음으로 이제 벡터 형태로 바꾸어서 벡터라이제이션을 해서 벡터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SIMD 인스트럭션을 이용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죠. 똑같은 데이터 대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64비트로 컴파일 할 거고요. 자, 컴파일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 보시죠. 얼마나 빨라졌나요? 예, 스칼라 레지스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던 그대로 쓰게 되면 뭐 919 단위가 별로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예, 919가 나오죠. 근데 벡터 레지스터로 벡터라이제이션을 하니까 속도가 한 4분의 1? 그죠? 한 4분의 1. 4분의 1로 줄었죠. 엄청나게 빠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코드를 짜다 보면 저런 단순 반복 루프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생각보다. 그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정말 최고의 코드를 짤 거야. 나는 무조건 벡터 쓰고 엄청나게 빠르게 짤 거야. 이거 욕심입니다. 프로그램 짜서 수행해 보시고 그 프로그램의 가장 느린 구간이 어딘지 확인하시고 그랬더니 단순 루프더라. 그래서 나는 루프를 최적화해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런 식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숫자라 보니까 별 감흥이 없어서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예제긴 한데요. 맨델블로트라는 걸 맨델블로트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멘델블로트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회사 동료가 이거 할 데모 할 때 노래를 틀어 그랬어요. 대박이야 이거 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지금 요 정도로 이렇게 쭉 다가오신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게 한 8초 정도 걸렸어요. 여기 보이세요? 8초 걸렸죠? 보이시죠? 예. 네. 여기 이제 8초인데 이제 SIMD를 한번 켜놓고 해보자는 거죠. SIMD를 켜서 begin 하면 예 1.7초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죠. 그죠? 멘델블로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수식이 있어요. 수식을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SIMD 인스트럭션을 썼더니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개선됐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잘하신다면 SIMD에다가 멀티스레드까지 할 수 있겠죠. 그죠? SIMD에 멀티스레드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속도가 예, 엄청나게 빨라졌죠. 그죠? 두 개 합하면 거의 뭐 한 12배 이상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C++ 개발자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익숙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NET 개발자들도 충분히 최적화를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예, 데모는 이것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수치로 보니까 뭐 이렇다는 거죠. 그 SIMD가 사실은 이 벡터 레지스터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CPU들이 벡터 레지스터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 그 수행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그래서 SIMD SSE2를 쓰는 경우는 대체로 한 두 배 정도 속도가 빨라졌고 그리고 SIMD AVX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 약 한 3배 정도가 스칼라를 쓰는 것보다 더 빠르다라고 성능 지표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누겟. 지금까지는 64비트 뭐 뉴짓 컴파일러 얘기했고요. 누겟은 사실 좀 설명을 안 드리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다 이미 아실 것 같아도 아서. 근데 한 번 더 보고는 가죠. 사실은 라이브러리를 복사해오고 링킹하고 이런 과정들은 꽤나 힘들었었죠. 지난 한 뭐 한 5년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 뭐 자바 쪽은 메이븐도 나오고 엔트도 나오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MS 빌드, M 메이크 이러면서 예전에 전통적인 것들 많이 쓰기도 했고 뭐 여전히 근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어요. 노드 같은 경우는 NPM 썼죠. 사실 노드가 시장에서 큰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근본이 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NPM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드 자체를 보면 그 엔진 자체는 V8 엔진이거든요. 엔진이고 그리고 뭐 비동기 루프가 앞에 붙어 있는데 그것도 갖다 쓴 거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지금과 같이 노드가 어느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성숙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마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이제 그런 패키지 매니저와 관련돼서 필요성을 계속 느꼈었고요. 그래서 수년 전에 나왔던 게 뭐냐면 누겟.org인데 이 누겟.org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이 패키지들이 이미 올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장 좌측에 보이는 44,452가 뭐냐면 이 누겟이라는 패키지 레파지토리에 들어있는 유니크한 라이브러리의 개수예요. 44,000개나 들어있습니다. 아마 대체로 여러분이 쓰실 만한 것들은 거의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탈 다운로드 수가요. 일십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6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토탈 패키지 수는 이제 그 유니크하고 좀 다르겠죠. 토탈 패키지니까 버전이 또 있겠죠. 그래서 한 44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지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NET 포함하면서 라이브러리 그냥 다 넣어줬거든요. 그죠? 그 안에서 그냥 오프라인으로도 컴파일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세상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ASP.NET 5 같은 거 컴파일 하실 때는 누겟이 거의 기본이죠. 예. 그래서 그 ASP.NET을 수행하고 있는 런타임 엔진 자체도 누겟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오려면 누겟을 쓰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주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아니죠. 여기죠. 예. 여기에 보시면 그 여기 뭐냐면 아까 저희가 앞서 SIMD 뭐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드웨어 가속이 되느냐라는 함수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실 쓰려면은 여기 시스템 뉴머릭 스펙터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놔두죠. 예, 없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컴파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나겠죠, 당연히. 그죠? 없으니까. 그럼 레퍼런스 매니지드 누게 패키지스 해서 여기다가 인터넷이 잘 돼야 될 텐데. 네, 시스템 단 뉴메릭스인데요. 시스템 단 뉴메릭스 다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면 여기 나왔죠.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uninstall? 네, 인스톨 해야죠. 다시 인스톨 하게 되면 이 시스템 뉴메릭스 벡터.4.1.0 을 받아오고 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라이브러리도 같이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속성 관계들을 다 확인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다 갖고 온다는 거죠. 쭉 갖고 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다시 이 레퍼런스 쪽에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소스 코드를 만약에 학교에서 회사에서 했어요? 집에 갖고 오면 다시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이 package.config 파일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package.config 파일의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컴파일 하시게 되면 다시 갖고 와요.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한번 그 구조를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packages라는 폴더가 보이시죠? 이 밑에 이제 파일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 packages라는 폴더를 날려버리면 자 해볼게요. 예, 여기서 packages 이걸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안 없어지나요? 왜? 얘 때문에 그러죠. 날려버리면 없어요. 이거 아니죠. tech days 폴더가 예 누겟이죠. 지금 패키지가 없죠. 그러면 누겟 리스토어 제가 요 일부러 보여드립니다. 누겟 리스토어라고 딱 치게 되면 구성을 지금 솔루션의 구성들을 다 확인해가지고요. 아까 제가 오른 마우스 클릭해서 한 것처럼 패키지를 다시 싹 갖고 와서 정상화시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열거나 빌드를 하시게 되면 이 빌드 시스템 자체가 그 내용을 갖고 옵니다. 메이븐도 그렇잖아요, 그죠? 다 갖고 와서 컴파일 해주게 됩니다. 예, 이런 과정이 있고요.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내야겠는데요. 시간이 또 점점 쪼들려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닷넷 컴파일러 플랫폼인데요. 닷넷 컴파일러 플랫폼은 왜 이렇게 부르냐면 기존에는 그냥 컴파일러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닷넷 컴파일러 플랫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컴파일러의 의미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컴파일러가 만들어낸 각종 부산물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API를 제공한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컴파일러가 사실은 바이너리나 혹은 IL 코드나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부산물을 만들죠. 그렇죠? 예, 네, 그렇거든요. 뭐 예를 들면 신텍스 트리를 만들기도 하고 레퍼런스 관계를 확인하기도 하고 이런 API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API가 아니라 파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프로그래머가 액세스할 수 있다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닷넷 컴파일러 플랫폼은 정확하게는 컴파일러이면서 동시에 그런 컴파일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형태의 부산물이나 이런 내용들을 API 형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됐기 때문에 닷넷 컴파일러 플랫폼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제가 잠깐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건데요. 뭐냐면 그 컴파일러도 사실은 이 닷넷 컴파일러 플랫폼의 일부겠죠. 그래서 어떤 API가 있냐면 컴파일해라는 API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색깔이 좀 다르죠. 색깔이 다른데 이 스트링이에요. 그 내용은 뭘까요? 그냥 콘솔에 write line 해서 greeting.net compiler service라는 내용을 출력하는 코드를 문자열로 넣어놨어요. 문자열로. 그런 다음에 .net compiler service가 제공하는 컴파일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밑에 이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그 소스를 가져다가 닷넷 컴파일러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컴파일 API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셈블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어셈블리 나옵니다. 그 어셈블리 이름이 뭐냐면 helloworld.dll이라는 파일이고요. 그렇게 helloworld.dll을 만든 다음에 그 녀석을 읽어서 동적으로 읽어서 어셈블리 읽어서 그 안에 있는 그리팅 함수를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호출하는 코드입니다. 돌려보죠. 뭐가 나와야 되나요? 그냥 뭐 텍스트가 몇 줄 출력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가진 의미는 굉장히 크죠. 그죠? 여러분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로드해서 수행하는 거죠. 에이, 거짓말 같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저에게는 좋은 도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ILDASM이란 걸 이용하시게 되면 제너레이션 된 어셈블리의 구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C 드라이브에 techdays에 semantics에 맞죠? bin에 debug에 hello world. 예. 여기에 보시면 뭐 코드 자체는 알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오. 예. greeting이란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DLL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뭐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명령행으로 우리 REPL 환경이라 그러나요? REPL, REPL 환경으로 C# 코드를 받아들여요. 콘솔.write는 REPL. 콘솔.write라 하면 쭉 썼어요. 엔터 딱 치면 탁 실행되게. 여러분도 짤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버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가세요. 오,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단내 컴파일러 플랫폼의 최대 수혜자는 누군지 아세요?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사실은 이 생산성을 개선하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죠. 그죠? 그래서 뭐 점 누르면 나오는 거는 기본이고 그 외에 정적 분석이나 기타 등등의 분석을 통해서 리플렉션 나고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능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그 코드 도움이라고 하는 형태의 API군을 썼거든요. 근데 조금 후졌었어요. 후졌는데 이번에 로즐린 만들면서 이 단내 컴파일러 플랫폼이 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막 잠깐 계속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요건데요. 좌측에 보시면은 그 신택스 비주얼라이저라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메인이라는 함수를 선택을 해보면 이 메인이라는 함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신택스 비주얼라이저, 신택스의 구조를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console.readline이라는 녀석은 그래프로 그려보면 실제로는 구성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신택스 트리가. 컴파일러가 컴파일 과정에서 이 구문을 분석할 때 이런 신텍스 트리를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여러분 API를 통해서 이 내용에 다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적 분석기를 만들거나 혹은 애드인 같은 거 만들 때 예전에 FX값 같은 거 만드실 때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5에 포함되어 있는 그 스태틱 코드, 스태틱 어널리틱스 기능도 사실은 바로 이 로즐린의 도움을 만들어서 개발이 된 겁니다. 아, 예, 다음으로 또 가보시죠. 급히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C# 6.0 비주얼 스튜디오 2015에 포함됐고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슬라이드 보시라고 쭉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Initialize for Auto Property, 이거는 뭐냐면 그 Auto Property인데 값을 초기화하는 거죠.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 생성자 만들어서 값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필요 없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getter만 있는 auto property 되고 getter가 있으려면은 getter에 값을 줘야 되는데 setter가 없으니까 값을 못 주잖아요. 근데 초기값 주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mbda expression 써가지고 function 같은 거 body 쭉 구현할 수도 있고요. property도 사실 lambda expression 표기법을 써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tring interpolation은 한번 좀 보시죠. 요거는 뭐 내용을 몰라도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저게 언제 필요하냐면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XML, 여러분 XML 넣어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XML에 예를 들어 빈칸이 한 6군데 있는 거예요. DB에서 갖고 와다가 여기다 딱 꽂아 넣어야 돼요. 그럼 원래 C# 구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중괄호 0, 다음에 중괄호 1, 중괄호 2, 중괄호 3, 중괄호 4 쭉 하잖아요. 그 뒤에 콤마. 중괄호 0에 들어갈 거, 1에 들어갈 거, 얘들 쭉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헷갈려 이제. 그죠? 막 0에 들어가야 될 거를 막 두 번째 쓰기도 하고, 근데 그게 커져가지고 한 100번째까지 있다 이러면은 막 헷갈리거든요. 그죠? 이 두 개의 매핑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쓰게 되면 출력돼야 될 위치에 그 변수명이 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달러만 쓰시면 돼요. 구문 자체는 그냥 중괄호에다가 여러분이 출력하시고자 하는 값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반드시 쓰십시오. 그 다음에 스태틱 같은 걸로, 뭐 스태틱 클래스 같은 경우는 using static으로 using을 하게 되면, 우리는 console.writeline이라고 했는데 console 어차피 static 클래스니까 그 빼버리고 그냥 writeline만 쓸 수 있는 이런 기능. 그 다음에 null conditional operator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null이 만약에 그 물음표 좌측에 있는 것이 null이면 그냥 null 반환하고요. null이 아니면 뒤쪽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시면 customers 물음표 돼 있죠. customer가 객체라 그러면 customer가 null이면 뭐가 반환될까요? null이 반환되죠. customer가 null이 아니면 그 안에 있는 length를 반환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뭐가 빠질까요? if null, if null, if null 비교 다 빠지겠죠. 그죠? 예, 이런 식의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name of expression 있고요, exception filter 다 6.0에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C#,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대 컴파일러 플랫폼 로즐린이라고 불리우는 프로젝트는 오픈소스로 진행되어 있고 되고 있고, 깃허브에 들어가시면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여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C# 랭귀지의 7.0 스펙을 잡는데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이 추가될까? 추가가 굉장히 유력한 후보 몇 개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패턴 매칭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뭐 펑셔널 랭귀지를 한 번쯤 다루어 보신 분이라 그러면 패턴 매칭이 어떤 용도로 쓴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해스켈도 그렇고요. 뭐 펑셔널 랭귀지는 아니지만 조금 섞어놓은 스칼라 같은 것도 이런 패턴 매칭이 들어있죠. 그래서 특정 값, 오브젝트가 이 타입이면 뭘 하겠다 이것도 되고요. 혹은 특정 오브젝트가 이 타입인데 그 안에 무슨 값이 들어있으면 뭘 하겠다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을 보시면 무슨 의미냐면 O가 포인트 타입이면 그 다음부터는 P라고 할게, 그리고 P값이 O면 Y값을 출력할게.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구문이 없이 패턴 매칭 없이 짠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최소한 한 서너 줄 이상 있어야겠죠. is 쓰고 as 쓰고 뭐 typecasting 있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패턴 매칭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굉장히 재미난 강력한 기능, 아이고, 예, 요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문 한번 보시죠. 스위치문. 스위치문은 객체 하나 딱 넣어놨어요. 그래놓고 case string s, case point, case null. 그래서 O가 만약에 string 타입이면 writeline으로 출력하고, O가 만약에 포인트 타입, 포인트 객체 타입이면 xy 출력하고, 만약에 이게 null이면 null 출력해. 이거죠. 그죠? 그래서 되게 강력하죠. 그죠? 이거 예전에 안 됐습니다. 이런 식의 패턴 매칭이 가능하다는 거죠. 더 좋은 거. 튜플입니다. 뭐 다른 언어들 제공하는 게 좀 있었어요. 튜플은 뭐냐면 반환값이 하나 왜 하나냐는 거지. 정말 싫다는 거죠. 물론 방법은 많죠. 뭐 아웃 파라미터를 써도 되고, 그죠? 클래스로 묶어도 되고, 뭐 튜플이라는 타입을 직접 써도 되고 많습니다. 많은데 뭐 그렇게 정적으로 뭔가 안 하고 좀 그냥 쉽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거 쉽게 하는 건 튜플인데, 잘 보시면 첫 번째 라인 보시죠. 첫 번째 라인 보시면 뭐냐면 이 톨리라는 녀석은 반환값으로 정수값 두 개를 반환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totally t, t sum, t count 되는 거죠. 이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럭처로 만들어가지고 sum, count 넣고 return 값은 그 스트럭처 타입으로 바꾸고 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out 파라메터로 sum 하고 count 넣어가지고 out으로 받아도 되겠죠. 근데 구조가 나빠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testability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함수가 있다 그러면 그 함수의 반환값은 그 값이 뭔가 출력한다 그러면, 아니 함수의 반환값은 반환값으로 와야죠. 그 위치로 와야죠. 근데 그것을 임의로 아웃풋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튜플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쉽게 구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아마 다음 버전 C# 컴파일에는 반드시 거의 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non-nullable reference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C# 처음에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죠? reference 타입은 넣을 수 있다. reference 타입은 넣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요? 뭐만 하고 나면 if 널이냐 if 널이냐 if 널이냐 계속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물음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떤 reference가 있냐면 널이 될 수 없는 reference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dog는요, dog 느낌표 썼죠. 이 문법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dog라고 쓰면 이 mandatory dog는 죽었다 깨나도 널이 될 수 없어요. 예, 무조건 얘는 뭔가 dog란 객체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짤 수 있을까요? if 널 다 필요 없겠죠, 그죠? 코드를 굉장히 단순하게 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지금까지 밑에 얘기했습니다. 미래, 밑에 아랫돌이 펀더멘탈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죠. 오른쪽 위에 단내 코어 5 얘기 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잠깐 보시죠. 예, 뭐냐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야, 지금까지 14개의 표준이 있었어. 그랬더니 매 14개나 있다고? 나는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더 기쁜 소식은 15번째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단내 코어 얘기죠. 뭐 이겁니다. 조금 서둘러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단내 코어는 오픈소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단내 코어 5의 어떤 내용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단내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이 되는 것이 한 두세 가지 계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런타임입니다. 런타임. 그 런타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짓도 포함되어 있고요. 가베지 컬렉터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런타임입니다. 런타임이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그 런타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셋이 있어요. 그렇죠? 그 두 개를 쭉 합쳐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NET 코어에 대한 런타임은 코어 CLR이라고 부릅니다. .NET 프레임워크에 대응되는 이름은 뭔가요? 그냥 CLR입니다. 그죠? 요거 그 막 헷갈리시거든요. 오늘 확실하게 좀 하고 가시죠. .NET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런타임 이름은 CLR입니다. CLR 그냥, 그죠? 근데 .NET 코어에 포함된 런타임의 이름은 코어 CLR입니다. 예. 로키1은 로키1이 아니잖아요. 로키잖아요. 그죠? 근데 로키2가 되면 2가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어가 붙은 겁니다. 라이브러리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띄어쓰기를 잘못 읽으면 되게 이상해요. 어떻게 읽냐면 .NET 코어 런타임 이렇게 하면 이름 어떤 느낌이 어떤가요? .NET의 핵심이 되는 런타임 같잖아요. 그렇게 띄어 읽으시면 안 되고 .NET 코어 런타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NET 코어 라이브러리. .NET 코어에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 집합. 요거는 뭐냐면 core fx라고 부릅니다. 예. 저희가 이걸 뭐 fcl이라고 이름을 보통 불러서 하기도 하고 bcl이라고 해서 조금 뭐 퉁쳐서 부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모듈 되고 매니지 되고 뭐 크로스 플랫폼 됩니다. 바로 템 보시죠. 여기까지 봤나요? 제가 어디까지 봤는지 여기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죠. 뭐냐면 Hello World입니다. Hello World. Hello World인데 실행해 볼게요. 이 코드는 이제 .NET Core 5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쁜 윈도우 마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소스 코드를 똑같은 걸요 우분투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끊어졌겠지 당연히. 네트워크를 쓰는 날은 쓰려고 그러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요. 그래, 이건 뭐니? 푸티. 예, 푸티인데 여기에 Hello World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아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짠 거 있죠? 그대로 복사를 해놨거든요. 소스를 보시면 여기에 어머 예 이게 느려가지고 제가 자꾸 오타가 이거 조금 사실 비밀이 있는데요. 그 윈도우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EXE를 수행하죠. EXE는 윈도우가 알고 있는 그 PE 파일이고 그 PE 파일을 운영체제가 로드를 하면 프로그램의 특정 위치로 수행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수행을 하면 첫 번째 단넷 어플리케이션을 뭘 하냐면은 단넷 프레임워크의 런타임을 로드합니다. 어떤 식으로 컴 기반으로 로드를 해요. 그래서 단넷 코어의 런타임은 사실 레지스터에 그 정보가 포함이 돼 있고 그 정보를 참조해서 런타임을 읽어요. 근데 리눅스나 맥에서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으니까 이것은 단넷 코어를 기반으로 수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DNX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헬로 월드는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리눅스는 맥의 변수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야 네트워크 끊어지면 어떡하니? 그러면 안 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서 .net execute해요. Hello world. 네, 리눅스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또 재미나게 뭐 맥도 한번 해보죠. 네, 출력되죠. 실제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프로그램.cs 보시면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수행했는데 C# 코드죠? 그죠? C# 코드입니다. 출력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 쭉 출력하면 되죠. 예, 그죠?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충분히 개발하시고 단넷 코어 5 기반으로 충분히 개발하시고 그걸 그냥 리눅스에 가져다가 지금처럼 수행만 하시면 되는 거죠. 웹 어플리케이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ASP.NET 5인데요. 똑같이 웹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렇게 수행을 하면 그냥 웹서버에서 로컬에 있는 웹서버 돌리고 띄워줍니다. 그러면 뜨겠죠? 뜹니다. 뭐 이건 예, 안 뜰 게 아니고 뜹니다. 그리고 그러면 푸티가 있는 곳으로 가서 예, 푸티가 없죠? 어디 갔죠? 네, 여기 있네요. 푸티가 있는 곳으로 가서 똑같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복사를 해놨고요. cd 웹 앱 cd 소스 아이쿠 cd 웹 앱 그냥 폴더 쭉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dnx castra 이거는 이제 나중에 ASP.NET 쪽을 좀 이, 그 공부를 하시면 안 되는데 웹 서버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면 똑같이 만든 단넷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지금 5004번 포트 쪽으로 웹 서버를 올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해보나 마나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명킴 클라우드. 제가 그 이거 애저 상에 올릴 때 그 80번 포트로 들어오는 걸 5004번으로 이렇게 포워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명킴이 아니고요. 명우분투원.클라우드. 그래서 예 됐죠. 그래서 똑같이 단넷 코어 5로 개발하게 되면 윈도우나 리눅스나 제한 없이 쓰실 수 있죠. 그리고 뭐 보통 윈도우 같으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개발하는 거고 맥은 마찬가지로 맥에서 개발하는 거고 호스팅 환경을 선택해서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뭐 지금 그 제공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 .NET Core 5 같은 경우는 GitHub의 .NET의 Core Sierra를 가보시면 자 보시죠. Ubuntu CentOS, 오픈숫에 윈도우즈, 맥OS, 프리비에스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문 닫아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자, 다음 단넷 네이티브입니다. 단넷 네이티브는 사실은 그 컴파일 기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컴파일 기술이고요. 이걸 기술 용어로 좀 풀어보면 ahead of time compile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그 저희가 이제 C#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게 IL로 된 코드죠. IL로 된 코드인데 지팅을 통해서 바이너리 코드로 바뀌는 거잖아요. 뭐 이걸 바이너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냥 머신 코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ahead of time compile은 C++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컴파일하면은 그냥 머신이 수행할 수 있는 바이너리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게 ahead of time 컴파일인데, 이 낫넷 네이티브는 뭐냐면 C#으로 컴파일해요. IL 만들어요. IL 만든 다음에 그걸 백엔드로 한 번 더 컴파일합니다. 한 번 더 컴파일해서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바이너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GTing을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속도가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C나 C++와 관련돼서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컴파일러를 갖고 있습니다. 옵티마이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C# 컴파일러 팀하고 C++의 옵티마이저 팀이 같이 이 닷넷 네이티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IL 코드 만들고 IL 코드를 C++의 옵티마이저를 태워 가지고 최종 바이너리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소스 코드, MSIL 바이트 코드, 머신 코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 여러분 UWP 기반의 앱 있죠? 그러니까 뭐 스토어 앱이라고 예전에 부르기도 했고 요즘 그냥 유니버셜 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100% 유니버셜 앱은 닷넷 네이티브로 컴파일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컴파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냐? 스토어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IL 코드로 컴파일 해가지고 스토어에 제출을 하면요, 스토어에서 자기가 닷넷 네이티브로 컴파일을 다 해줍니다. 쫙 해가지고 기계를 쫙 뽑아줘요. 그래서 그걸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보통 스토어 앱은 어떤 특징이 있죠? 폰에서도 돌아야 되고 전원도 적게 먹어야 되고 메모리도 적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뭐 최근에는 뭐 좋아졌습니다만 예전처럼 내려줘 버리면 머신에서 맨날 지팅 하잖아요. 그죠? 배터리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죠. 근데 닷넷 네이티브로 컴파일이 되면 우리가 개발자도 컴파일 할 필요가 없고, 아 물론 프론트엔드 컴파일 하겠죠. 스토어에서 백엔드에 바이너리를 생성해주는 컴파일을 하면 여러분 디바이스에서 지팅과 관련된 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메모리도 절약되고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데모를 제가 좀 가지고 있긴 한데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빨리 훅 짚어보시죠. 지금까지 핵심 기능을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이 닷넷에 관한 혁신을 얘기했고 얼마만큼이 그러면 클로스 플랫폼에 대응돼 있느냐 보신다 그러면 서비스와 웹 어플리케이션 쪽은 닷넷 코어를 중심으로 한 ASP.NET 5가 이 서비스와 웹 응용 프로그램 중심이 될 거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모바일 닷넷하고 자마린 같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크로스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와 OSX에서의 닷넷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을 저희가 오픈소스 진행하고 있는 크로스 플랫폼 기반의 프레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눅스나 혹은 맥OS나 FreeBSD에서 닷넷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몇 가지만 한번 추려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윈도우 때문에 닷넷 못 쓰겠다. 이런 얘기 많이,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 자료 여기 다 넣어놨습니다. 마지막 닷넷 지향점은 오픈소스입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디테일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은 2002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소스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긴 했습니다. 그걸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죠. 하지만 그 사티아 나델라 회장의 취임 이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요.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픈소스로 진행 안 하려면 하지 마! 이런까지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오픈소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노랗게 네모친 데가 다 오픈소스죠. 그래서 닷넷과 관련된 그 오픈소스 내용을 보시려면 GitHub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닷넷을 가보시면 저기 안에 이제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심하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세요. 저는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아, 여기 컴퓨터에 없네요. 그래서 GitHub 같은 걸로 그냥 클론 땡겨가지고 몰라도 폼 나잖아요. 코어 FX 받아서 이게 닷넷이야 소스 보여줄까? 한번 자랑도 하시고. 예, 개발자 그런 낙이라도 있어야죠. 그리고 닷넷 파운데이션 한 2년 전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오픈소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십 개 이상의 그 코드들이 들어와 있고요. 라이브러리 들어와 있고요. 전부 다 오픈소스화 되어 있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를 통한 닷넷 생태계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주시고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큰 공헌을 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뭐 아까 보셨겠지만 코어 CLR 같은 경우는 뭐 FreeBSD부터 시작해서 맥앤토시, 리눅스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 마이크로소프트 다 못하죠. 그거 누가 할까요? 그런 마이너한 체인지들은 커뮤니티가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더 그 닷넷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가 오픈소스를 통해서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